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그 서두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는 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그 내부 사정으로 파고 들어가면 사실은 교회답지 못한 모습, 또 성도끼리 분당이 일어나고 또 갈등과 또 고집을 피우고 대립하여 싸우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단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부름받는 성도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너희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사실은 꾸중을 듣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욕을 먹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바울은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건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부름받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다듬어 내시고 자라게 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 또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의 내용들을 잘 감당할 것인가, 그 일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사가 뭐 아첨으로 하는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인사를 바르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점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무엇에서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지적해 주어야 하는데 그 지적해 주는 것은 어떤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 안에서 그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단호하게 가르쳐서 빨리 이렇게 바른 길로 돌아와서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 일을 이 바울이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서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마침표를 하나 찍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인간적인 지혜나 또 인위적인 내용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하면 세상의 이치나 원리, 가치 또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일,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빠져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돼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다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의 생각을 제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정반대로 일하시는 특별한 그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 들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화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야 너희 꼴을 봐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형제라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너희를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말대로 하면 잘난 것 하나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그래서 못난 너희인데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주 가장 민감한 부분을 이 바울이 찌르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있는 것이 있고 강한 것이 있는 것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그걸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훨씬 쉬운 방법이 아닌가 맞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모두가 당연히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지켜 세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폐하여 버리시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좋은 방법,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일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외면하고 배척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까지 놓치는 자리까지 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곧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죠. 너희가 힘으로 삼아야 할 것이 누구인가를 너희가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애굽에 가서 이 전쟁에 쓰이는 말들을 가져와서 강력한 군대를 구성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애굽의 병마를 구하는 것이 우리 승리의 요인이 된다. 너희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나라와 협약을 맞아서 서로 공조하고 또 서로 협력할 때에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안녕과 안전을 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일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서만이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과 또 복과 은혜가 확보된다,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킨다 하여도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붙들고 있는 안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고 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야 여기야말로 정말 모든 것이 넉넉하니 참 살기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땅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위에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야말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복된 땅이라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세상에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것들을 제쳐두시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몇십하고 없는 것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 같은 말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처럼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이 없고 그리고 강하지 못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이야말로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백이 뒤따라 나와야 할 것이고 이렇게 부름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바울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무엇도 의로울 수 없고 그 무엇도 거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이죠.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서 마라톤을 많이 하죠. 예. 이 마라톤은 42.19km를 뛰는 운동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청계천을 지나서 어디로 갈까요? 동부간선도로를 지나서 그리고 잠실대교를 건너서 종합운동장까지 온다. 이렇게 구간이 확정이 되면 그 마라톤 시합에 참석하는 그 선수들은 이제 현장 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한 작전을 세워야 합니다. 어느 구간에 오르막이 있고 어느 구간에서는 내리막이 있고 10km, 20km, 30km, 40km 그 구간 구간마다 어떠한 그 작전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일정한 속도로 페이스를 유지하고 그리고 승부를 걸만한 때가 왔을 때에는 약간 오버페이스가 되더라도 뛴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기면 그건 내가 그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작전을 아주 잘 세워놔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작전, 좋은 계획 뭐 이런 걸 다 세워놓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코스에 맞춰 뛰어야 됩니다. 난 이렇게 가는 거 싫어. 난 다른 길로 갈 거야. 난 뛰기만 하는 거 싫어. 나 중간에 차 좀 타고 갈 거야. 실제로 아주 유명한 여자 마라톤이 중간에 4km 구간을 차 타고 왔다가 걸려서 동메달이 박탈되기도 했었죠.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작전을 잘 세우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코스대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그 예수로 인하여 행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한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유능하다 실력이 있다 해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결과 또 예수로 인하여 만들어진 결과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뜻을 찾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하여도 그것은 사실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고난 주간 때 분당 우리 교회는 그 특별 부흥회를 했더라고요. 그때 이연숙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이연숙 선교사님은 그 남편이신 선교사님 성함이 저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허태준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하고 이게 이제 부부가 그 아프리카 중에서도 유독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부르키나 파소라고 하는데 가셔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현지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이제 헌신하셔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6개월 만에 그 남편 선교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그 선교사님 연세가 36살이었어요. 이제 선교지에서 막 사역을 시작할 때이고 하나님께서 이곳 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찾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는 또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까 막 불붙듯 일어나는 그때인데 이 남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때가 2006년도 2월이셨다고 해요. 그때 아주 어린 딸이 하나 있었고 둘째는 임신한 상태셨습니다. 그 허태준 선교사님은 선교사에게도 굉장히 열심이었지만 그 아내와 자녀에게도 딸에게도 굉장히 다정다감한 분이셨대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딸을 데리고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그 세 살 된 딸이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세 살이에요, 세 살. 엄마, 화내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아빠처럼 얘기로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 선교사님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이가 어리지만 다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이제 엄마는 아이를 막 키워야 되니까 막 못 알아먹으면 막 화내고 막 혼내고 했었나 봐요. 엄마 화내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아빠처럼 얘기 좀 해봐. 그리고 그 임신 중이었던 둘째가 아들인데 이제 이 아이는 아빠와의 기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누나는 아빠와도 추억이 있는데 나는 아빠와의 추억이 없기 때문에 아빠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 나는 제일 싫어, 듣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 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참 문제를 많이 일으켰대요. 그래서 이 아들 문제로 인하여서 이 이연숙 선교사님이 너무나 힘든데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를 긍휼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끔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일을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들이 많이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들의 의문에 이 엄마 이연숙 선교사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날 봐라. 거기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날 봐라.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에게 답이 될 거다. 날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제가 들을 때 그 요즘 애들 말로 저는 소름이 확 돋았어요. 왜냐하면 날 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여기랑 딱 매칭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그 선교사님은 날 봐라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드러나신 걸까요? 내가 생활력이 있는 사람이야. 너 하나 먹이고 키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니면 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데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인지 이 어머니가 아시기 때문에 아직도 그 여정을 살아가는 중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아들 앞에 꺼내어 보여주실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날 봐라 내 삶이 내게 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은 이런 여정이 대단히 아프고 힘들죠. 물론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만 아프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가 너를 빚어가는 건 나도 아프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렇게 빚어내므로 인하여서 이룰 일들이 있다. 나는 내 삶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쭉 살아오신 날들 속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이유를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삶과 사역 가운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삶이나 또 동일하게 부름받고 있는 우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그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세상이 이루어내거나 아니면 내가 잘해서 이루어내는 일들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중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와 절망으로 끝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는 자랑할 것이 있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이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저희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 용맹, 부함 다 자랑거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다른 건 없어도 돼라고 말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너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너희에게 자랑이 될 수 없는가 하면 그것보다 너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희의 자랑이다 자랑이어야 한다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용맹 하나님의 부함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충만하다 하여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은 때로 우리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멸시받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나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과조차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일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주신 말씀이 이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이 깨닫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내가 약함으로 인하여서 할 수 없는 그때의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내게 덮여져서 일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만들어내시는 일들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나는 못나면 못할수록, 나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은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2015년에 왔죠. 기억이 안 나시죠? 이제 벌써 8년 이렇게 이제 돼가는데, 제가 첫 설교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개척교회 작게 하다가 다시 그 목회 부름받고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 힘 있는 교회, 좋은 교회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고요. 염려와 불안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실 그 날의 첫 설교는 성도에게 설교한 것이기보다는 저 자신, 저 스스로에게 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은 너처럼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그런 너를 사용하시겠단다. 그러니 너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너가 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맡기고 너는 그저 쫓아가기만 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싸우고 있죠. 누가 잘났느냐, 그 잘났느냐의 내용은 누가 세상적인 권위와 지위와 힘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가 더 가지고 있느냐, 그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픈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자기에게만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못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잘났다고? 너희가 뭐가 잘났는데? 너희가 지혜롭다고? 아니, 너희 미련하다. 너희가 강하다고? 아니, 너희 약하다. 너희 있다고? 아니, 너희 없다. 너희처럼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무엇을 이루실지를 너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지를 알아,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어떤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세상의 자랑, 세상의 가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빼내야 합니다. 세상의 자랑과 힘과 가치가 가득 차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자랑을 부끄럽게 하시고 참된 보배와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증언해 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애로 부름받음을 알아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할 때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의 증언을 통하여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 선교사님처럼 날 봐.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 삶이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답으로 너에게 보여줄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존재,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놀라운 존재인지, 그리고 그렇게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은혜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그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빚어가시는 이 여정 속에서 견뎌야 되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야 비로소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약한 가운데에서도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일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고백이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귀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시는 그 복음의 삶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자랑과 또 세상의 힘과 능력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게 하고 또 놀라운 결실과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치 속에 지금껏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놓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존귀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 여정 속에서 아무리 많은 낙심과 고통과 아픔, 슬픔이 있다 하여도 절망이 있다 하여도 이 여정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을 가장 복되고 기쁜 것으로 삼아 귀한 은혜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워 올수록 주를 향한 더 높은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울려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